마태복음 8장 21절과 22절 함께 읽겠습니다. 제자 중에 또 한 사람이 이르되 주여 내가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죽은 자들이 그들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가 예수님께서 제자를 부르시는 내용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8장부터 보면 예수님께서 기적을 행하시는 네 가지 사건이 나오고 그 이후에 제자를 부르시는 두 가지 내용이 나옵니다. 우리가 어제 보았던 내용은 제자 부르심 첫 번째 내용이었죠. 어떤 서기관 한 사람이 주님께 어디로 가시든 제가 따르겠습니다 했더니 예수님께서 인자는 머리 들 곳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네가 원하는 것, 네가 바라는 대로 되지 않고 내가 주는 것을 따라와야 된다 말씀하신 거예요. 근데 참 안타깝게도 주님께서 주시는 건 평안하고 좋은 것이 아니라 머리 둘 곳이 없다, 정처가 없다 이런 것이었죠. 오늘 본문 내용은 두 번째로 제자 부르시는 내용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이 내용은 조금 더 깊은 내용이어서 우리가 이해하기는 좀 쉽지만 그러나 순종하기는 참 까다롭고 어려운 그런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먼저 21절에 보면 등장인물이 나옵니다. 이렇게 시작하죠. 제자 중에 또 한 사람이 이르되 이렇게 되었습니다. 이번에는 제자가 이제 예수님께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앞에 19절에서는 서기관이었죠. 그러니까 서기관이라고 하는 건 사회적으로는 무언가 좀 괜찮은 사람이지만 예수님을 믿고 따르던 제자는 아니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이미 예수님을 믿고 따라가고 있는 제자가 예수님께 말씀을 드린 겁니다. 이번에도 여러 제자가 아니고 한 사람이 이야기합니다. 앞에서도 한 명의 서기관, 지금도 한 명의 제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럼 이 제자가 뭐라고 이야기했는가? 뒤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주여, 내가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이 제자가 예수님께 부탁한 내용입니다. 이게 고백이기도 하고 부탁이기도 한 거예요. 일단 이 사람은 예수님을 주여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주님이라고 호칭하는 거죠. 앞에 나왔던 서기관은 예수님을 선생님이여 이렇게 불렀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나오는 제자는 신분도 제자이고 예수님을 향한 호칭도 주님이라고 하고 앞에 나왔던 서기관과는 확연하게 다른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누구신지도 알고 있고 잘 고백하고 있고 지금도 주님을 따라다니고 있는 그런 사람이니까요. 그러나 이 사람이 주님께 얘기했던 건 뭐냐면 먼저 내가 좀 돌아가서 아버지 장례를 치르고 오겠습니다. 허락해 주십시오. 이렇게 요청을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께 요청한 거는 순서에 있어서 그리고 시간에 있어서 주님보다 먼저 행할 것, 주님을 따라가는 것보다 지금 당장 급하게 처리할 일이 있으니까 그걸 먼저 하겠다. 이것을 좀 허락해달라. 이렇게 부탁드린 것이죠. 여러분 이 내용을 보면 이제부터 조금 드리는 말씀들은 듣기 껄끄러울 수도 있고 우리가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막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는 그런 내용이거든요. 쉽게 이야기하면 이 제자는 잠깐만 미루어달라. 잠깐만 유예를 해달라. 이렇게 부탁을 하는 겁니다. 사실 이 내용을 보면 이분은 여지껏 예수님을 따라다닌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여지껏 살아왔던 삶을 놓고 보면 잠깐 유예를 해준다고 해서 밀어준다고 해서 등 돌리고 돌아갈 것 같지는 않아요. 완전히 돌아갈 사람이 아니고 그것만 하고 오지 않을까. 그러니까 여지껏 살아왔던 삶이 있으니까 그렇게 좀 믿어볼 수도 있지 않나 이런 사람이기도 하고 더군다나 지금 다루고 있는 문제가 뭐냐면 아버지 장례잖아요. 아버지께서 돌아가셨으니까 장례를 좀 치르고 해달라 이렇게 허락합니다. 여러분 이 아버지 장례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다 아는 대로 매우 중요한 문제죠. 이게 무슨 돌잔치 가겠다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아버지 장례 한 분밖에 없는 아버지 또 아버지가 안 계셨으면 이 사람이 어떻게 이 땅에 태어났겠습니까? 그렇게 은혜를 입었던 아버지가 돌아가셔서 장례를 치르는 것이고 아버지가 돌아가셔서 장례 치르는 건 평생 한 번만 하는 겁니다. 두 번 하진 않잖아요. 딱 한 번만 하는 것이고 더군다나 몇 번 말씀드렸습니다만 유대인들의 장례는 어떠하냐면 3일장이 아닙니다. 하루면 장례가 끝납니다. 사람이 죽으면 그날 장례를 치르고 다음날부터는 곧장 생활을 해요. 그러니까 만약 이 말을 하는 시간이 오후였으면 해가 지면 다음날이 되거든요. 서너 시간만 기다려달라 이런 뜻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제자가 예수님께 부탁하는 것은 내 인생에 있어서 어찌 보면 돌이킬 수 없는 제일 중요한 일 딱 한 번만 하면 되는 거. 그리고 어떻게 뭐 오랫동안 뭐 1년을 기다려달라, 2년을 기다려달라가 아니라 하루만 조금만 좀 양해를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만큼만 좀 기다려달라. 이렇게 지금 부탁을 하는 거죠. 이렇게 예수님께 이야기를 했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요. 이미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였고 그리고 지금 부탁드리고 있는 것은 안 따라가겠다는 게 아니라 주님을 따라가되 조금만 좀 밀어달라라고 하는 것이고 그리고 지금 밀어달라고 하는 문제도 누가 봐도 아 그건 그럴 수도 있겠다 이렇게 생각할 만큼 아주 중요한 그런 부분인 거죠. 더군다나 예수님 입장에서 놓고 보면 뭐 그까짓 거 해줘도 그만 아닐까 싶기도 합니다. 지금 뭐 나병을 고치거나 중풍병을 고치거나 열병을 고치거나 막 엄청난 기적을 해결달라는 것도 아니고 시간만 조금 좀 기다려달라고 하는 건데 그 정도는 좀 양해 줄 수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그런 문제인 거죠. 우리가 이 부분을 읽으면서 마음 예민해지는 이유는 아주 간단합니다. 우리도 이런 마음을 많이 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종종 변명을 하거나 예수님 말씀에 불순종할 때 제일 많이 사용하는 게 그겁니다. 조금만 기다려달라. 이번 한 번만 양해해달라. 요번 한 번만 눈을 감아달라. 내가 늘 이렇게 살겠다는 게 아니라 이번 한 번만 이 건에 대해서만 내가 좀 세상적으로 할 테니까 이 건에 대해서만 내가 잠깐만 내가 뭐 1년 동안 교회를 안 나오겠다는 게 아니라 한 두세 주 정도만 내가 좀 빠지려고 하니까 이러고 나서는 양해를 구하는 거예요. 내가 안 하겠다는 게 아니라 조금만 밀어달라 이렇게 예수님께 양해를 구하는 거죠. 그리고 그런 양해를 구할 때에 우리 마음 가운데에는 그럴 수도 있는 거지 뭐 그런 것까지 그렇게 빡빡하게 해야 되나 이런 생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언제나 신앙을 버리거나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보다 다른 거 우선시할 때는 항상 조금만 미루기를 원하는 때가 참 많습니다. 조금만 미뤘으면 조금만 이것만 좀 봐줬으면 이런 생각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제자가 하는 이야기가 충분히 납득이 됩니다. 그리고 좀 봐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걸 우리가 기대해요. 아이고 네가 참 마음 착하고 효자구나. 가서 내가 오래 기다려줄 테니까 딴 사람은 하루면 장례를 끝내지만 가서 남아계신 어머니도 좀 위로해드리고 형제들도 좀 위로하고 한 3, 4일쯤 있다가 그 다음에 따라와라. 그때 따라도 괜찮아.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기대해요. 그래도 될 것 같거든요. 자 그럼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22절에 보면 예수님 말씀하시는 내용이 매우 간단하게 나옵니다. 우리가 참 듣기 두려워하는 말씀이에요. 이렇게 말씀하시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저는 이 말씀 읽을 때마다 아 이게 진짜 예수님 말씀 맞나?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이런 생각이 막 드는 때들이 있거든요. 죽은 자들이 그들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여러분 여기 나오는 죽은 자들이란 누구냐? 이것도 막 논란을 많이 하지만 사실은 쉬워요.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는 살아있는 사람이고 너의 아버지는 돌아가신 분이다. 그러니까 너는 살아있는 사람이잖아. 너는 죽은 자가 아니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건 죽은 자라고 하는 건 사실 육적으로 죽었다라는 뜻이기도 하지만 사실은 이 이야기를 듣고 있는 사람은 이미 예수님 따르고 있는 제자잖아요. 그러니까 본질적으로는 죽은 자들이라 하면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입니다. 지금 제자가 될 수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의 일은 그런 사람들이 하게 내버려 두고 너는 이미 예수님 믿고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 됐으니까 산자답게 행동해라. 제자답게 행동해라. 이미 예수님이 따라오고 쫓아다니는 사람 됐으니까 계속 나를 따라오고 다른 것들에는 신경 쓰지 마라. 예수님이 지금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본문에는 그렇게 나오지 않았습니다만 우리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다 압니다. 예수님 말씀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이거예요. 안 돼. 절대로 안 돼.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절대로 안 된다. 조금 밀어달라고 안 된다. 조금 유해해주면 요것만 다른 문제는 내가 부탁 안 할 테니까 요 한 가지만 좀 들어주시면 안 될까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안 돼. 절대로 안 된다.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같으면 이런 대답을 들으시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사람마다 좀 성격이 다르지만 예전에 저는 뭐 아니면 도라고 다 포기하고 따라가든 아니면 그냥 안 된다고 에이씨 그러고서는 그냥 예수 안 믿어 이러고 돌아가든 근데 실제로 우리는 대부분 어떤 선택을 하냐면 안 됩니까? 그러고서는 고민을 하다가 가서 장례 치르고 3, 4일 쉬었다가 다시 막 또 불이 났게 뛰어와서 아 지금이라도 따라가려니다 대부분들이 그렇게 하죠. 여튼 예수님이 안 된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어떤 의미로 예수님 말씀하셨는지 아주 간단하게 다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지금 안 된다고 말씀하시는 건 미루는 것 허락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어떤 이유가 되었든 예수님을 따라가고 예수님을 섬기는 것, 그거를 잠깐 중단하고 그것을 미루어 두고 그리고 세상적인 다른 일을 하는 것, 그거 예수님이 허락하지 않겠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좀 적극적으로 이야기하면 버리라는 겁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잠깐만 미룰게요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예수님은 그건 네가 나를 버리는 것이다, 그런 입장에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은 잠깐 미룬다고 하지 그게 버리는 거야. 이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본질적인 의미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아니에요. 잠깐만 미루는 거예요. 예수님을 안 믿다는 게 안 믿겠다는 게 아닙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자면 예수님은 아니야. 예수님은 다르게 평가를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언제나 중요한 건 우리가 어떻게 합리화하고 우리가 어떻게 스스로를 정당화하는가, 그게 얼마나 논리적인가, 이게 문제가 아니라 예수님이 어떻게 평가하시는가, 이게 지금 중요한 것입니다. 어제와 마찬가지로 예수님 말씀하시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됩니다. 어찌 보면 그게 더 본질적인 부분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명시적으로는 아버지 장례 치르는 거 하지 마라. 아버지 장례 치르는 거 하지 말라는 겁니다. 간단해요. 아버지 장례 치르지 말고 나를 따라와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고, 사실은 이 안에는 아버지 장례를 치르는 것보다 더 중요하지 않은 것, 더 사소한 건 당연히 버려야 되는 겁니다. 이것도 안 하는 판인데 다른 것들을 왜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말씀 안에는 이런 게 들어있는 거죠. 내가 갖고 있는 취미생활 버려라. 버려야 되는 겁니다. 네가 하고 싶은 거 버려라. 네가 바랬던 거 버려라. 네가 자랑스러워하고 네가 좋아했던 거 버려라. 그거 버리라는 거예요. 성경을 보면, 복음서에 보면 어떤 부자 청년이 찾아와서 예수님께 그렇게 이야기하죠. 내가 율법 다 지켰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네가 너를 자랑스럽게 생각하던 거, 이만하면 되었다고 생각하던 그 기준 버려라. 그거 갖고는 안 돼. 그렇게 얘기를 하시잖아요. 내가 여지껏 좋아했던 것, 내가 여지껏 바라봤던 것, 내가 계획하고 있던 것, 내가 스스로를 인정할 수 있다고 생각했던 자랑거리로 내세울 수 있었던 것 다 버려. 그거 다 버려야 그래 예수님 믿고 따라가는 제자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아직은 그렇게까지 말씀을 안 하셨지만 조금 뒤에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기를 부인하라. 너 자신을 버려야, 그리고 자기 십자가를 져야 그래야 주님을 따라올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물며 마귀가 좋아하고 세상이 좋아하고 죄짓고 살던 과거의 삶이 있었다면, 죽은 삶이 있었다면, 죽은 사람에게 속한 과거에 속한 모든 악한 삶이 있었다면 당연히 버려야 하는 거죠. 아버지 장례도 치르지 않는 반에 내가 과거에 속해 있어서 죄짓고 살아가던 것, 내가 좋아하던 것, 내가 자랑하던 것 다 버리는 겁니다. 그거를 내가 요거는 내가 움켜쥐고 있겠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 따라가겠습니다 하면 예수님께서 그건 안 된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믿고 주님의 제자가 되는 것, 그 이외에 다른 어떤 것도 남겨두지 마라. 다 버려라. 지금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여기서 뭐 우리는 버리는 것에 대해서 유예하는 것에 대해서 생각을 하지만 사실 예수님 말씀하시는 본질은 예수님을 따라오라는 거잖아요. 예수님을 따르는 것. 그것에 대해서 다른 어떤 것도 타협하거나 협상하지 말고 견주지 마라. 그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실제로 이렇게 살았던 사람들이 있을까요? 우리가 다 알잖아요. 있습니다. 많지 않아서 그렇지 있습니다. 많지 않아서 그렇지 있어요. 일단 예수님이 실제로 이렇게 사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자기 부모를 버리셨습니다. 성경을 보면 예수님 어머니도 계시고 예수님 아버지도 계신데 아버지가 돌아가셨을 때 어떻게 됐을까? 기록이 없어서 몰라요.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 마리아 가정의 장남으로 태어나서 생계를 책임지고 있었거든요. 다 버리고 주님의 일을 하시잖아요. 예수님께서 헌금 받아서 자기 어머니 아버지의 생활비를 보내드렸을까요? 예수님 성격으로 봐서 안 그러셨을 것 같아요. 예수님 그렇게 하셨습니다. 제자들은 어떻게 살았나요? 사도들도 다 이렇게 했습니다. 사도들도 다 이렇게 했어요. 심지어 우리는 잘 몰라서 그렇지만 구약 성경을 보면 대제사장 같은 경우에, 제사장도 가능하고 일반 성도도 다 가능하지만 대제사장이 되잖아요. 그 사람은 부모의 장례를 못 치릅니다. 부모가 죽으면 시신이 있잖아요. 시신을 건드리면 불결해지기 때문에 대제사장은 부모의 장례를 치를 수 없게끔 규정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구약에서도 그랬어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아유 어떻게 인간이 사람이 부모 장례도 안 치러, 이렇게 생각하지만 하나님께서 너는 대제사장이니까 거룩한 사람이니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섬겨하는 사람이니까 죽은 자를 처리하는 것은 죽은 자들에게 맡기고 너는 부모의 장례를 치르지 마라. 그렇게 하신 거예요. 신약에서는 복음서 안에서는 우리가 어떻게 이야기를 하나요? 우리는 대제사장 같은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은 대제사장보다도 높으신 분이시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부모의 장례를 치르는 것 그것보다 내가 더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예전에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제가 아직도 기억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어렸을 때 저희 모교회에 목사님이 부흥회를 오셨어요. 그분이 그 당시에 이제 대구에서 목회하시던 김덕신 목사님이란 분이신데 우리 교단에서 나중에 총회장도 하신 분입니다. 그런데 이분이 부흥회하시면서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자기 신앙생활에 대해서 자랑을 하시면서 너무너무 감사하다. 자기는 잉태가 된 순간부터 지금까지 하루도 새벽기도를 빠진 적이 없다. 어머니가 자기를 항상 새벽기도 데리고 다니셨다는 거예요. 뱃속에 있을 때부터 새벽기도해. 태어난 날도 새벽기도해. 깐난쟁이 때도 새벽기도해. 그래서 평생 새벽기도회를 다녔대요. 평생. 그렇게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신 거죠. 그런데 저희 교회에서 우리 제 모교회에서 부흥사교육을 하다가 그 사경의 기간 중간에 어머니께서 소천을 하셨습니다. 목사님이 부흥회하고 있는데 어머니께서 소천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도 애매하잖아요. 보내드려야 될 거 아닙니까? 어머니 유언이 부흥회 다 끝나고 와라요. 오지 마라. 사실은 알리지 말라고 했는데 교회에서 어떻게 알리지 않을 수가 있냐 해서 이 아들 목사님한테 알린 거예요. 알렸는데 유언이 부흥회 다 끝날 때까지 오지 마라. 그래서 목사님이 설교하러 강단에 올라오셨는데 막 우셔. 우리 어머니 돌아가셨다고. 그래서 막 우시더라고요. 근데 어머니가 오지 말라고 했대요. 참 그런 어머니 밑에서 크는 아들은 어떨까. 참 모질기도 하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말씀대로 하는 거예요. 주님을 섬기는 것 주님을 믿는 게 더 귀하지 이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주님을 사랑하고 섬겨라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자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가 구구절절 다 이야기하지 않아도 예수님이 뭘 말씀하시는지 알 수 있습니다. 그 무엇보다도 예수님을 사랑하라는 겁니다. 네 부모보다도, 네 자식보다도, 너에게 이거 잠깐만 좀 하고 갔으면 좋겠는데 그 모든 것들보다도 예수님을 사랑하라. 예수님을 가장 깊이 사랑하라. 그게 부모를 섬기는 일이고 자식을 섬기는 일이고 내 인생에 있어서도 가장 귀한 일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기억해야 됩니다. 앞에 나병 걸렸다 고침받은 사람 예수님을 따라갔을까요? 안 따라갔습니다. 중풍병 걸렸다가 고침받은 사람 따라갔을까요? 안 따라갔습니다. 죽을 지경에서 살려주는 기적과 구원의 은혜를 받아도 예수님 따라가는 믿음은 또 전혀 다른 종류의 믿음입니다. 그래서 내가 죽을 병을 고침받는 믿음보다도 예수님을 따라가는 믿음, 예수님을 더 깊이 사랑하는 믿음이 훨씬 더 고차원적이고 수준이 높은 믿음이에요. 본문에는 예수님이 제자를 부르신 이 두 사람에 대해서 이 두 사람이 어떻게 반응했는지가 나오지 않아요. 그러나 이렇게 반응했어야 됩니다. 앞에 나왔던 서기관이 주님이 어디든 어디로 가시든 따라가겠습니다. 나는 머리 둘 곳이 없다. 머리 둘 곳이 없어도 가난해도 힘들어도 어려워도 주님을 따라가겠습니다. 그렇게 대답했어야 됩니다. 지금 이 제자를 향해서도 주님이 말씀하셨을 때 이 제자가 대답했어야 됩니다. 주님 제 아버지 천국에 가서 만나겠습니다. 저는 주님을 따라가겠습니다. 그렇게 대답했어야 됩니다. 모쪼록 우리가 어떠한 상황, 어떠한 문제보다도 주님을 가장 귀히 여기고 주님을 사랑하는 주님을 믿고 의지하고 또 주님을 섬기는 주님께 은혜 받고 사는 것을 가장 귀히 여기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와 같은 귀한 믿음으로 오늘 하루를 잘 살고 또 주님을 섬기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께서 제자를 부르시고 그에게 나를 따라오라 말씀하시는 것을 기억합니다. 그 말씀을 들을 때는 참 모질고 참 마음이 팍팍하고 참 어렵기도 하지만 그러나 가만 생각해보면 주님께서 모든 사람을 그렇게 부르신 것이 아니라 특별히 사랑하시고 선택하시는 몇몇 사람들을 그리고 우리를 그렇게 대하시고 부르신 것을 기억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섬기시고자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자 사랑하는 아버지를 버리고 이 땅에 육신 입고 내려오신 것을 기억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사랑을 늘 기억하며 우리도 그 무엇보다 그 누구보다 주님을 섬기며 사랑하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며 때때로 이것저것 여러 가지 상황과 문제들에 마음을 빼앗길 때들이 있습니다. 그 무엇도 우리 마음을 빼앗아가지 못하게 하시고 언제나 주님을 가장 깊이 사랑하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해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해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